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살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심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대로 사는 축복을,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성전에서 지금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오지요. 그래서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그 모세의 율법을 갖고 옵니다. 모세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당신은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 그냥 율법대로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이요. 그리고 또, 정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자기 눈에 대들 뻘을 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간구하는, 중보하는, 이 사람이 그런 죄를 졌으니까 지만 우리가 모두 다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고소할까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거예요. 말하자면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겼다라는 그 꼬투리를 잡고 싶고,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교만해가지고 뭐 용서하냐 안 하냐,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고 그를 용서하면은 용서하는 지금 그 권위를 갖고 있다고 스스로 하시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또그 그들이 이제 죄로 고소하려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말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결국 예수님을 이제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굽혀 앉으셔서 글씨를 쓰고 계셨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눈맞춤을 하시지 않고요, 상대를 하시지를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들은 척도 안 하시고 그냥 앉아서 글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계속 재촉하여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어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 이 중에서 죄 없는 자 먼저 돌을 던지라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그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고 고소하고자 하는 그 함정을 파고자 하는 그 음모, 그러한 마음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사실 참 너무나 기가 막혔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말하자면은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의 그 죄보다 결코 더 낫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지요. 사람을 함정에 빠뜨려서 그 뭔가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인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의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라는 그 한마디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모든 사람들의 양심에 가책을 갖게, 그 양심을 꿰뚫고 그 양심을 비추는 그러한 말씀의 권능과 말씀의 위력이 거기에서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여자만 남았더라. 그런데 오늘 우리 지금 12절 보면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할 때는 이거 지금 여자한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2절에 보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온지라. 지금 그 백성들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자만 있다 그랬을 때 여자를 잡아가지고 온그 사람들이 다 없어진 거지. 원래 지금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있는 그 속에 그 와중에 가는 현장에서 여자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데리고 온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은 다 없어졌지만 원래 예수님에게 귀 기울여 듣고 있던 그러한 사람들은 남아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제 다시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말씀을 하시다가 그 여자의 출현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출현으로 지금 말씀이 중단되었던 것이 이제 다시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 예수님은 나는 길이니, 나는 문이니, 나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세상의 빛이니, 또 우리 생명의 양식이다. 나는 참 양식이요, 참 음료다. 그런 그 나는 누구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이 많이 하십니다. 특히 요한복음엔 그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누구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나는 아무개다 이름을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나는 어디를 졸업했다, 어디 고향 사람이다, 어느 국적이다, 뭐 나는 나이가 어떻다, 성별이 어떻다, 뭐 우리가 얘기하면 나는 누구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 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말하는 그 말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은 뭐든지 참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으니까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분이 정말 정신병자가 아니고 그분이 거짓을 하는 것이 아니면 결국 뭐예요? 우리가 이해하든 안 하든 믿든 안 믿든 그것은 참이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참이고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어떤 이론이 아니고 우리들이 옳다고 인정해야만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냥 진리이신 거예요. 그분이 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말씀은 그냥 무조건 옳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무조건 전지전능한 거예요. 말씀은 선한 거고 온전한 거고 거룩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잣대에다가 놓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저울질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저울질을 했더니 아무도 예수님을 지금 하나님으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사람의 옷을 입은 육체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할 때 갈릴리 사람으로 요셉과 마리아의 그 아들이고 목수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아는 그 편견을 통해서 그리고 절대로 메시아는 갈릴리 그런 데서 나오지 아니한다. 또 우리가 그 아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 메시아가 오실 때는 모르는 중에 아주 신비한 그러한 걸로 오는 거고, 정말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느냐 같은 그러한 그 선입관을 갖고 있으니까, 편견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도저히 분명히 참 훌륭한 분이요. 훌륭한 거 가르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고, 이런 기적기사를 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분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는 참 어려웠다 그럴까?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라고는 받아들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훌륭한 위인처럼 굉장히 우리가 본받을 만한 어떠한 그러한 사람처럼 생각하면은 우리는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줄수 있는 그러한 심판을 할수 있는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 여자한테 대해서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무엇이 간데 용서할 수 있냐?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아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여자에게 어떠한 권위가 있는 거냐. 우리가 애들 보고 야단한 척 하는 건 엄마나, 어른이 안 하는 것 그뿐이에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아 하는 거는 그 사람을 왜? 용서할 수 있고 그 정죄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을 예수님께서 표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사하실 수 있다. 그것은 죄를 심판하실 수 있다도 맞댑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재판장만이 죄를 정할 수도 있고 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할 수 있는 분이 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정죄할 수, 심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은 정죄도 안 되고 말하자면 용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그 사람들은 지금 다 하나님 자리에서 자기들이 정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거나 누구를 정죄할 때는 우리가 다 하나님 자리에 앉은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럴 권리가 없고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재판장이 지금 그 재판석에 딱 앉아 있는데 이 궁중들이 와와와와와와 해봤자 그건 사실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 재판장이 사람의 군중의 말을 듣고서 정죄해버리고 심판을 잘못해버리고 그렇게 되면은 그 재판장은 재판장으로서의 공정성을 잃어버린 거지요. 그 사건이 빌라도가 그 군중들을 두려워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입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도 매스컴이 시끄럽거나, 뭐 군중들이 와와 하면은 재판이 공정하지 못하게 그렇게 된다면 뭐예요? 우리는 지금의 그 재판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릇된 거지요. 우리 역사 속에는 그런 그릇된 재판이 너무나 많습니다. 소위 말하면은 힘없고 돈 없고 뭔가 어떤 때는 전혀 죄도 없는데 약하기 때문에 아니면은 괜히 미움을 받아서 시기를 받아서 그 억울한 죽음을 하고 정죄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왜 사람의 그 본성이 결국은 남들을 그 정죄하고 남들을 억누르고 남들을 비판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높아지고 자기 스스로가 강해지고 자기 스스로가 뭔가 옳은 것처럼 느끼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정말 할수 있는 재판장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공정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모든 것이 옳습니다라고 우리 구약에서부터 쭉 얘기합니다. 정말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그 다른 이방인들에게 붙여서 그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그렇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든지 옳습니다. 그것이 그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이었어요.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옳다고 정말 믿고 있는지, 내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모든 손길을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심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용서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신다. 우린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았다 그러는데, 그분이 용서할 권한이 없다면, 우리는 용서받았다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예수님이 용서한 것이 하나님에게 먹히지를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의 변호가, 예수님의 용서가, 예수님이 심판하신 것과 하나님이 하신 것과가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계속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그 배후에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예수님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아버지의 하시는 것을 보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스스로의 기쁨도 원하지 않고 스스로의 영광도 원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한 가지에 예수님은 삶을 계속 충실하게 이어오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아버지가 하게 하시는 말씀이요. 그리고 해야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12절에 또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말씀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는 말을 하면서 그 속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빛의 어둠이 깨닫지 못했지요. 그런데 그 빛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빛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합니다.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은 빛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의 비춤을 받아서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요. 근데 그 말씀의 역할은 무슨 역할이냐? 살리는 역할이에요. 살리는 역할이라는 거는 죽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죽일 수 있는 걸 죽여야 살릴 수 있는 걸 살리는 거예요. 죽음을 이겨야지만 살리는 거예요. 만약에 죽음의 힘이 더 크다면 아무리 살리려 해도 죽잖아요. 그런데 그 살리는 생명의 힘이 더 크면 어떤 그 정말 재난이 와도 어떤 것이 와도 죽어도 살리라라는 그러한 삶이 영원한 생명이 거기서 약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 조그마한 1년 더 살고 10년 더 살고 하는 그런 생명이 아니에요. 그런 생명의 연장이 아니에요. 죽음이 없는 죽음을 이긴 죽음에서도 정말 그 죽지 않고 부활할 수 있는 다시 살수 있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 그래? 참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새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말씀 안에 있다. 그것이 내 안에 있다. 그래서 나를 먹어라 마셔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하게 하는 그 능력이 그 물이 안에서부터 샘솟는다. 다시 말하면 넌 다시 죽지 않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년 살다 죽은들, 만년 살다 죽은들 죽음으로 끝나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조금이라도 더 살라고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사는 의미가 뭐예요? 그냥 우리들의 욕심이에요. 우리들이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죽고 싶어 하지만 죽는다는 자체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고 죽음을 다 싫어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죽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겪지 않은 그러한 그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낯설고 그리고 그것은 뭐 모든 이 세상에서의 그 정말 여러 가지 힘들고 슬프고 아프고 했던 거다 끝난다. 아무것도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죽음이라는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알기 때문에 가져지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도 두려워합니다. 뭘 두려워요? 계속 죽을까 봐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그늘만 없다면 우린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도 헤어질까봐, 죽을까봐. 그러니까 결혼할 때도 뭐예요?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예요. 그 갈라놓는 그 방법이 죽음인 거예요. 그 두려운 거예요. 나와 사랑하는 자를 갈라놓는 우리가 거절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그 힘이 죽음인 거예요. 우리가 가기 싫다고 안갈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지 말라 그래서 안 오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끼리끼리 합해도 우리의 모든 관계는 죽음으로 인해서 다 갈라질 수밖에 없고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알고 있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빛이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거는 예수님의 빛은 지금 어딜 비춰요? 세상을 비추고 계시다.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서 다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딱 빛을 비추면 드러나요. 그래서 성령님은 오셔서 세상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고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는 그것을 다 잘못인 것을 드러낸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이유 중에 세상이 악하다고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비추면 어떻게 해요? 비진리가 거기에 드러나는 것처럼 빛이 있으면 여태까지 나는 빛이야 라고 있던 것이 가짜인 게 드러나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계는 생각 세계예요. 정말 보는 대로 우리가 내가 느끼는 대로 가져진 나의 세계입니다. 그건 생각이에요. 정말 봤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본거 생각해 보세요. 눈 한번 깜빡거리는 사이에 과거가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옛날 본걸 계속해서 현재처럼도 얘기하고 있고, 우리의 눈은 우리 얼굴을 못 봐요. 우리 내면을 못 봐요. 우리 뒤도 못 봐요. 나의 전부, 보일 수 있는 그런 그 육체조차도 제대로 못 보고, 내 내면도 못 보는 그 눈으로 우리는 세상 것을 다 보고, 보았다, 아는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시간으로 흘러가면은 금방 과거가 되고 모든 세상께 변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변화된 게 아니라 계속 외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바울이 뒤에 것을 돌아보지 않고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전심으로 달리는 그런 자기의 그 삶의 자세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매여서 사는 사람은 현재를 놓쳐버려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 순간밖에 허락된 그 시간이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내 손에서 떠났어요. 미래는 아직 안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결코 그 뜻대로 살게 하시는 그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지만 우리들의 뜻은 어제 뜻, 오늘 뜻, 내일 뜻이 다르고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그 모든 삶은 정말 정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같은 일을 겪어도 기억하는 그 기억이 정말 서로 각각이에요. 똑같은 집에서 자랐는데 애들이 기억하는 것도 다르고 엄마 아빠가 기억하는 것도 다르고요. 같은 추억을 가졌는데도 또 얘기들이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다들 자기 인상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또 그걸 다 합해보면은 참이 나오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본다, 안다 하는 것이 얼마나 그 뭐라 그럴까 근거 없는 건지 몰라요. 그러나 우린 또 그걸 갖고 다 잣대질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에 왜 빛으로 오셨나? 그것은 세상의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셨어요. 그래서 빛을 비추되 그러나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알지 못하더라. 그 알지 못한 거는 빛을 비추면 그 예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런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어둠이 결국은 장님인 거죠. 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빛이 있으되 빛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 그랬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고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비추는 그러한 빛 역할을 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예요. 그거는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빛을 발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회색 분자가 되면은 왜요? 우리는 그들에게 빛 역할 못해요. 그들하고 다른 거룩성이 있어야 되고, 그들하고 다른 그런 순수함과, 그들하고 다른 그 신령함과, 그들하고 다른 정직함과, 그들하고 다른 겸손함과, 그들하고 다른 자유함과, 그들하고 다른 평강과, 그들하고 다른 사랑과, 그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갖고 있음으로써, 그걸 나타냄으로써 우리는 빛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빛 역할을 하는데, 빛은 필요한 거고 좋은 건데, 세상에 어둡기 때문에 빛을 비춰주려고 왔는데 세상이 깨달을 뿐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싫어했다 그랬어요. 빛으로 나오는 걸 싫어해서 죄가 드러나는 걸 싫어한 거예요. 우리 무드 난다, 무드를 낸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에 빛을 환하게 안 합니다. 그런데요, 도둑이 들어오지 않게 하려면은 불을 환히 켜놓고 거울을 넣으면은 자기 얼굴 보고 빛 보고서는 도둑질을 못한대요, 사람이. 그래서 그 어떤 경비보다도 불을 환히 켜놓고 그리고 거울을 놔서 그 도둑이 자꾸 자기를 이렇게 보도록 하면은 도둑이 못한대요. 왜 우리 그 회사 같은데 빌딩 같은데 밤새도록 불을 환히 켜놓는 게 멀리서라도 도둑을 볼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둑이 화난 거면은 자기들이 후레쉬를 갖고 다니면서 비춰서 보는 게 낫지 화나면은 오히려 하기가 어렵대요. 몰라요. 지금은 하도 사람들의 양심이 그 마비돼 가지고 뭐 화내도 대낮에도 도둑질을 하는 그런 세상이 되나서 옛날에 도둑은 어둠 속에서 했는데 지금은 대낮에도 한다고 뭐 하니까 세상이 악해진 거죠. 정말 마음이 다 눈이 멀어버린 거야. 빛을 비춰도 그것을 의식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낮에 빛이 비춤을 의식하면은 못하는 일을 의식 못하니까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대낮부터 도적질을 하고 대낮부터 간음을 하고 대낮부터 음행을 할수 있는 그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그건 다 밤의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밤낮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그만큼 세상이 타락되고 악해 있습니다. 그럴수록 예수님 뭐라 그래? 세상에 너희들이 빛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네온사인이 그 휘황찬란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은 어둠이에요. 지금은 24시간 불이 켜 있고 24시간 이 지금 사회의 모든 것들이 돌아갑니다. 지금은 밤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그 사람들이 그렇게 수고해 줌으로써 우리들이 지금 삽니다. 그러나 일을 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밤에 노는 거예요. 밤에도 타락하고 밤에도 낮에도 그냥 계속해서 그 악의 세계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새 이제 병원에 자주 있으니까 응급실에 있으면 시간 관념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거기는 24시간 불이 환히 켜 있으니까 도대체가 내가 새벽 4시에 나와도 그 속에서는 4시가 됐구나가 없어요. 저녁 때 8시쯤 들어가서 우리 처음에 아버지 그 입원하셨을 때 응급실에 갔을 때 그렇게 해서 새벽 4시쯤 돌아와도 몇 시간 지났는지도 잘 모르겠고, 병원에 있으면 정말 시간 개념이 없어져요. 창도 없고, 그냥 안에 그 환자들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들만 있으니까. 근데 입원실은 창이 있으면 어떡해요? 밖에 보이니까 밤낮을 아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그 창문도 없는 공간 안에 계속 있으면 매일 있어도 전혀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가 요새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 보면은 정말 시간 개념도 없고 날짜 개념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지금 아무리 밝은 곳에 불 켜놓고 살아도 어둠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우리의 그불 켜놓은 불로는 우리가 보는 육안으로는 볼수 없는 그곳에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생명이 있대요. 말하자면 우리가 사는 거는 그렇게 불 켜놓고 열심히 뭐를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막 바쁘게 뭐를 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빛을 받음으로써 그래서 어둠에 행하지 않냐고 거기에서 살리우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을 받음으로서만이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병원에 간다고 병원이 살려요? 아니에요. 불 켜놔서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생명을 지금 우리는 살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요. 병을 고쳐주는 거죠. 거기에 사람이 없고, 그러한 마음이 없고, 그러한 수고함과 손길이 없다면 살지 못하는 거예요. 불만 켜놨다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시설만 생겼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의 그 수고함과 팀워크와 그러한 모든 섬김이 있어서 한 사람의 치료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과 그 생명의 공급을 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수고함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말씀을 보내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몸 안에서 많은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 가운데 행하도록, 빛 가운데 거하도록,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는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자라서 생활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 한 사람의 육체, 우리 한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가 물을 그냥 시냇 물에서 먹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닥불을 펴가지고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밤새 일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농사 져주고 운송해주고 뭘다 해서 사람들의 정말 수고함에 그 많은 도움 속에 우리는 사는데 우리는 돈이 나를 살린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돈은 우리가 먹을 수도 없고 돈은 우리가 마실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개념 속에는 돈만 있으면 그건 다 해결이 된다. 돈만 있으면 그 사람들을 다 부릴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요. 건강이 있어야 하고 자연의 모든 자원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물질의 노예가 돼서 물질이 살려주는 것처럼 돈이 살려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돈보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생명체라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 돈 때문에 사람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아니요, 돈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든 생활하는데 편리하도록 사람이 만들어낸 하나의 그 유통, 그, 뭐랄까, 물질이에요. 우리는 돈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버리고 인간의 삶의 의미를 버리고 그거를 꺾어서 우리가 돈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그 공급자가 되고 정말 보장자가 되고 하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부인하는 거예요. 돈이 살려준다 그러고 하나님이 살려준다를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신데 아이가 고아라고 생각하고 여기저기 동냥 얻으러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오늘 예수님께서 그 우리를 고아처럼 두시지 않는다는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얼마나 많은 지체들을 붙여주시고 정말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가족들을 붙여주셨나를 많이 묵상했습니다. 제가 그들을 가족으로만 여기면 그들을 지체로만 여기고 그들을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즉 나의 사랑하는 자로 품기만 하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돕고 서로 하나 되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세계를 우리는 그 속에 나도 있는 거를 아는 거예요. 각각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누구보고 지시할 필요 없어도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러한 마음의 감동과 능력으로 그렇게 살리시면 어떡해요? 우리는 거기에서 가족이 되고 사랑하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 돼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해주세요. 해야만 돼. 뭐 가르치고 요구하고 모자르다. 왜 그러냐? 서로 물고 뜯을 일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에서 그참 이렇게 배우는 그 말이라 그럴까? 그게 I'm sorry예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아프거나 무슨 상을 당했거나 뭐를 했을 때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미안해해요. 그 사람이 슬픔 당하고 그 사람이 아프고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뭐한 거를 말할 때 미안하다라고 말해. 내가 뭐를 잘못해서 미안하다 그러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상대방이 내가 겪지 않는 아픔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표현하는 그 말이라 그럴까? 그 문화가 굉장히 저에게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감동을 줘요. 우리는 형제들의 아픔에 대해서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나. 무슨 가엽다. 아니면은 뭐 받아 싸다. 뭐 이런 정말 비판을 하든지 냉소를 하든지 아니면은 웃자리에 앉아가지고서 뭔가 그러든지 그게 아니라 정말 그 감싸주는 마음이라 그럴까. 아랫자리에서 그 섬기는 그 마음 같이 그 사람이 그거를 당한 것을 정말 미안해하는 자기가 한거 아니지요.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니에요. 그래도 미안하다고 말하는 그 미안이 정말 미안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미안함.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침대에서 지금 여러 가지 그 상처로 통증을 가지면 간호원들이 그렇게 미안해해요. 제일 그 배우는 게 자기가 숨기고 있는데 자기가 그 미안해한단 말이에요. 그 환자가 마음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그말 중에 여러 그뭐 표정도 있고 그 손길 하나하나에 있잖아요. 그런데 미안해하는 그 마음 너무 아파서 가엽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미안해한단 말이에요. 내가 아플 걸 마치 대신 아파주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 우리의 고통, 우리가 받아야 할거 지금 대신, 받아주시고,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대속죄물이 되어주신 걸 압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한테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떤 자세를 갖고 있나 하는 거를 비춘받아요. 나 때문에 죽고, 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나 때문에 침뱉음 당하고, 나 때문에 채찍을 당했는데도 우리는 예수님한테 아직도 요구할 게 많고, 따질 게 많고, 말할 게 많은, 거기다 대고 지금 사랑해요, 사랑해요만 하지. 정말 그 예수님의 그나 때문에 당하신 그 고통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뭐랄까, 가볍게, 없는 듯이 생각하는, 이미 치러주신 게 있잖아요. 물론 사랑하니까 사랑한다 고백하고 하지만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냐. 내 대신 다 겪어주신 걸로 나타났잖아요. 내가 우리 아이들이 철이 없다라는 거 하는 거는 내가 그 아이들 때문에 겪은 아픔이나 눈물이나 수고함이나 그런 걸 애들이 없는 것처럼 여길 때 철딱선이 없다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계속 엄마라고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당연히 하고 하는 거. 근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런 거고 철딱선이가 없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뭔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뭔지 그 모르는 뭐 좋게 말하면 어린아이 같은 거지만 우리가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그 정말 미숙한 자기만 아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아멘 해야 되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 따르는데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고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믿고 그렇게 됨을 믿고 기도한다면 어떻게 받은 것처럼 여기라지요. 그러니까 분명히 받은 것처럼 여길 수 있는 또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어둠에 다니지 않고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어둠 속에 있는데 어둠에 다니지 않고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세상에 살면서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어둠에 다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말씀이 동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생명이 있다. 거기에 생명의 빛이 있어요. 그 생명의 빛이 있는 증거는 내 내면에 시온의 대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말하자면 그 길이 트인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문이다라고 얘기해.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들어가고 나오고 한다.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 들어가고 나가고는 미국 가고 한국 가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집에 들어왔다 나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들어가고 나가는 거는 하나님 앞에 가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어디를 가더라도 주님을 좇아 사는 거예요. 어디를 가더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도 늘 아버지와 함께 했어요. 그 삶을 우리도 산다예요. 그게 빛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고 거기에 생명의 그 계속적인 공급과 보장이 있는 거예요. 살리시는 그 성령의 역사심이 뭐를 통해서 오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왜?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아까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그냥 내 잣대에다 놓고 재는 그런 말씀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잣대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의 잣대에 올라가는 거예요. 말씀의 제단에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비추지 내가 말씀을 들여다보고 옳으니 그르니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성경이 다 말씀이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고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훈계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수정하시고 하나님의 의로 살도록 하는데 유익한 책이라 그랬어요. 내가 편지를 썼으면, 어? 편지지 그게 나는 아니잖아요. 성경책은 편지예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속에는 성령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해 가르치시고 훈계하고 비추시는 빛이 그 속에서 성령으로 인해서 역사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깨닫고 살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써둔 것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편지인 성경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오랜 시간 하나님은 그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1500년 동안 40여 명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편지를 써주신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은 딱한 가지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어라예요. 나는 너를 영생 주기 원한다. 구원하기 원한다예요. 왜? 죽으니까, 멸망하니까. 너는 어둠에 있으니까 빛이 필요하다요. 너는 죽으니까 영생이 필요하다요. 너는 죄를 졌으니까 구원이 필요하다요. 그 구원하신다는 것이 심판하시고 죽이실 수 있는 분만이 구원도 가능하고 용서도 가능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가 참되지 아니하도다. 자기가 자기 말 하니까 그건 믿을 수 없다예요. 그거는 정말 근거가 없다지요. 왜? 사람들은 자기를 다 회칠해서 말하거든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 자기 감정에 그냥 자기가 믿는 대로 말하는 거잖아요. 자기 말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정말로 정말이야 오라 이 거짓말 아니야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지금 바리새인들이 얘기한 것처럼 인간의 말은 별로 믿을 만하지 않아요 하나도 어? 그건 사실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은 내가 나를 증거한다 그래도 참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인정하면 이 말씀이 그냥 아멘이에요. 근데
아멘.
사람이라 생각하면 이거는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예요. 제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저는 못해요. 전 사람이니까 못해요. 못해요 한 거예요. 그랬더니 특히 여자고 저는 안 해요. 못해요 했을 때 내가 사람인 사람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을 갖고 나라는 걸 가졌는데 어떻게 내 말을 하는 게 당연하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할 때, 내가 네 안에 있는데, 나는 가라사대 말하는 하나님인데, 내가 벙어리냐? 아니면 내가 너를 통해서는 말하면 안 된다고 네가 하는 거냐? 라고 저께 질문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말씀이신 하나님입니다. 나를 통해서 말하겠다라고 그분이 결정하시고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싫어여도 못해여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시옵소서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하나님이 하셔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상관없어요. 당나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게 뭐 썼던지 아니면은 그렸던지 뭐 아니면 그냥 영으로 떠올랐던지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육성을 통해서 얘기를 했던지 다 뭐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한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서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재주도 아니고, 특기도 아니고, 뭐 탤런트도 아니에요. 모든 성령으로 사는 모든 사람이 다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의 자랑도 되지 아니하고 또 누구의 열등감이 되지도 않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모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모두는 성령이 말하게 하실 때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누구 말을? 하나님 말을 하실 수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통로로. 내 안에 가라사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은 능력이에요. 말씀은 나를 통해서 지금 상대방에게 전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당나귀는 그냥 통로로 쓰임 받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자녀도 성령으로 산다고 할 때는 뭐예요? 삶 자체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이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남한테 가르치기만 하고 자기는 듣지 못하고 자기는 행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할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대로 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내가 말을 해도 내가 증거해도 그건 참되니 왜냐하면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함께 있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며 또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그 마리아의 아들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리고 또 우리의 대속죄물이 돼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런 거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 판단은 심판입니다. 정죄하는 거예요. 따지고 옳고 그름을 결정해 버리는 겁니다. 사람은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이 육체라는 거는 외모를 따라 아니면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하는 소리예요. 그 사람이 어느 집 자식이고 그 사람이 어떤 과거를 가졌고 그 사람의 용모가 어떻고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떻고 그 사람의 그런 가진 것들 갖고 학력이 어떻고 뭐하고 이제 그런 것들 갖고 따지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심판한다.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판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비판하는 것 같은 거죠. 이 사람이 좋다, 나쁘다, 뭐, 옳고, 그르다, 여러 가지를 우리가 지금 잣대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너희들은 육체를 따라서 잣대를 갖고 심판하고 있지만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왜 아무도 판단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인간은 모두 다죄 아래 있어요.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행위의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볼 때는 누가 이렇고 저렇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든지에게 구원이 필요하고, 누구든지에게 영생이 필요하고, 누구든지에게 지금 생수가 필요하고, 누구든지에게 지금 빛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몰라서도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들의 허물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죄의 종으로 정말 살면서 종이라는 거는 스스로 해방할 수가 없고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잡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속하여서 완전히 노예화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누구도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죄의 노예니까. 그런데 죄의 노예라고 죄를 졌으면 결국 범인은 죄인데, 응? 그렇다고 노예가 죄를 졌으면 그 죄값을 안 받아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노예를 죄라는 것에서 해방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남북전쟁, 저 미국에서 할때 흑인이라는 그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들이 종살이를 했죠. 노예살이를 했어요. 물건처럼 사고 팔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예 해방을 한 거. 노예에서 그 흑인들을 해방시킨 것이 지금 남북전쟁이 일어난 이유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어디서부터 구원하냐? 죄에서부터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그, 뭐랄까, 주인에게서, 그 왕에게서 노예로 팔려서 거기에서 밖에 살 수가 없는, 거기에서밖에 있을 수 없는, 죄를 지면서밖에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인생들을 하나님이 건지시고자, 그러니까 다시 값을 치고 되찾아오시고자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보혈은 그 우리들의 죄값, 그 대신 치러주신 정말 대속의 돈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인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인생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정하신 거예요. 남북전쟁은 북극이 이김으로 인해서 해방이 됐지만 개인적으로 저쪽에 팔려간 종을 다시 찾아오려면 그 주인이 원하는 만큼의 값을 치러줘야지 그 노예를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속전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되찾아오기 위해서 값을 치러주는 돈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들을,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부터 되찾자. 그 죄의 종노릇 안할수 있도록 거기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대속제물로 속전으로 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사탄도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사탄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를. 우리는 예수님이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 때문에 방종하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는 거는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요. 죄에서 어떻게도 스스로 할수 없는 그러한 주제인 것을 아시기 때문이지 우리가 죄 없어서가 아니고 죄져도 괜찮아서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그 가늠 현장에서 잡힌 여자에게도 예수님은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죄가 없다가 아니에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런 건 너는 죄를 졌다예요. 그러나 다시 범하지 말아라. 죄를 용서할 권세도 예수님이 갖고 계시고 그리고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분도 예수님뿐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아무것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굉장한 걸 해주셨어요. 하나는 용서고, 그것도 아주 정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해주신 거예요. 다시는 이 일로 인해서 네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죄를 받을 일이 없다예요. 뿐만 아니라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마라. 네가 이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 너의 삶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다시는 죄짓지 마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그 명령을 가볍게 여기면 어떡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하라는 말씀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인내하라는 말씀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라고 하는 그 모든 것에 우리는 어딘가에서 손들어 버리고, 어딘가에서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거역하는 거거든요. 모든 것을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그것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요, 하게 하실 수 있는 뭐예요? 전능자세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친히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딴 사람의 말이라면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냐 아니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면 우리는 무조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예요. 다른 거 선택할 정말 여지가 없는 거예요. 뭐 싫어요, 조금만 있다가요, 왜요? 꼬리표 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냥 예스면 예스, 아니면 아니다. 아니면은 예수님을 어기는 거고, 예수면은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순종은 신학교 가서 사역자 되고 우리가 뭔가 교회에서 열심히 아침부터 밤까지 뛰는 거 아닙니다. 말씀에 항상 예스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는 겁니다. 내게 하게 하신 하나님. 얘 사랑하겠어요 하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선 딴짓거리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 사랑하는지 정말 아까 얘기한 대로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 견디고 바라고 그것을 이렇게 하는 그것을 뭐야 실질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매일매일. 항상. 그래서 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지. 근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어떡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메지 않으면 자기 육과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 따라 못 삽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나 중심에 내 감정에 내 생각에 내 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우리 못 해는 거예요.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이건 무슨 소리냐면요. 나를 보내시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는 지금 판단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뭐늘 함께 하신다 그러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재판석상에 예수님이 증거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동일하게 판단하고 계시다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 죄 없어 하면 하나님도 죄 없어가 같이 지금 판단하고 계시다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보내신 분과 그 보내심을 받으니가 지금 계급의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다른 마음, 다른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함께 한다는 거는 늘 같은 판단을 하고 있다요.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연합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그거는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뜻, 그리고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라고 얘기하고 내 심판이, 내 판단이 참되고 맞는 것은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기 때문이고 그분은 나와 늘 함께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시는 걸 보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또 아버지는 그 예수님에게 자기의 모든 걸다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그 권이라 그럴까? 그 권세를 다 주신 거거든요.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거가 없기 때문에 참 이게 어려워요. 말하자면 회장하고 사장이 있다고 그래도 사장이 판다는 걸 회장이 엎어버릴 수도 있고, 응? 우리 재판장이 재판한 것도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엎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거기에 이런 갈등이 엎어버리거나 잘못, 그 다른 그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 옳다, 그르다, 용서하고 심판하고 그런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하신 것은 즉 아버지의 뜻이요. 아버지의 뜻은 즉 예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는 거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지금 오셔서 행동하시고 말씀하시는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하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서 지금 성령님이 하시는 것 동일해요.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아버지가 같다는 얘기를 계속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도대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아버지는 또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또 육체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육체로 보면은 뭐예요? 그냥 나사렛 사람의 30세 된 청년의 어? 목수의 아들의 그냥 그런 거예요. 시골뜨기 어떤 청년이에요. 근데 좀 뭐라 그럴까? 신비스러운 사람이다. 좀 뭔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 좋게 보면은 병자도 고쳐주고, 그 약한 사람도 고쳐주고 하는 것 같지만, 정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 볼 때는 완전히 율법을 뒤엎어버리는 것 같고, 자기들의 모든 가르침이나 그거를 다 뒤엎어버려. 아,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떤 시골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아버지하고 나하고 같다.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나 믿으면, 나를 따르면 내가 너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내가 너희들의 정말 생명이 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게 도대체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개념적으로 우리도 선입관과 편견을 갖고 있고 그래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무조건 쳐버립니다. 개신교에서 유대교를 가장 뭐 이단시하듯이.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이 사람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령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자꾸 육으로 말씀을 해석하는데. 육으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육에 적용을 하는데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은 육에 적용돼서 되지 않아요. 육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뭐 정죄받았고 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육으로 심으면 반드시 썩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육은 선한 육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좋은 게 없어요. 육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겁니다. 그것이 다르게 얘기하면 나의 원함은 그랬어요. 인생의 원함은 성령의 원함을 거스리는 거예요. 왜? 인생은 자기 중심이니까. 다 나 원하는 것만 좋은 거예요. 나 원하는 거는 반드시 사람들하고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나 원하는 거는 각기가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싸우게 돼 있어요. 물건 먹고 싸우느니라. 요새 병원에서 사람들의 팀워크를 봅니다. 얼마나 그 정말 많은 것들이 그 많은 팀워크를 이루는지 몰라요. 병원이 크면은 큰 대로 모든 게다 있잖아요. 그래 오늘도 렌트겐을 찍으러 가면서 그 이제 뭐야 그 링겔이나 약 같은 거 이렇게 다는 그거하고 휠체어를 같이 이렇게 동시에 끌고 가는 사람이 있죠. 침대에서 그 휠체어까지 앉혀주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그 엑스레이 찍는 데까지 가면은 그 가는 사람들이 연락망이 다 닿아가지고 탁탁탁탁 다 돼요. 하루에 그한 환자를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그 움직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매일 똑같지 않습니다. 또 그게 사람이니까 자꾸 바뀌고 하는데 저는 이제 매일 가서 앉았으니까 사람들을 이러고 보는데요. 그 팀워크에 정말 찡그리는 얼굴 하나 없고 군소리 큰 소리 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감동을 받아요. 환자들한테 날카로운 시선 한번 보는 일 없고 눈 흘김 보는 자기들끼리는 얼마나 그게 일이 잘안될 때도 있고 뭐가 할 텐데 하다못해 청소하는 사람 하나라도 뭐 하는 사람이라도 얼마나 그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그 웃는 얼굴로 그 인내로 그 훈련함으로 그거 하고 있는 걸 볼때 우리 교회가 너무 부끄러워요. 우리 교회에서는 사랑을 외치고 하나님을 전하면서도 사랑의 하나님 정말 연합을 그 성령 안에서 하나 돼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섬기고 그한 가족 되고 한 지체됨을 우리가 정말 선포하는데 실제로 얼마나 싸우고 갈등하고 소리가 많이 나요. 물고 먹으면 망하리라 했는데 그것이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정말 마음 안에 아니면 우리들의 교회 생활 안에 사역지 속에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은 뭐예요? 실질적인 삶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를 외치나가 중요하지 않아요. 삶의 열매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보고 뭐래요? 나는 열매 맺기 위해서 너희들을 택했다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날 택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택했는데 열매 맺기 위해서 택했다. 가서 열매 맺는 거예요.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라 한 것처럼 가늠 현장에서 잡혔던 여자라도 가서 다시 죄짓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사면 그것이 택함이에요. 근데 사람은 저 사람은 가는 현장에서 붙잡혔었어. 그것만 외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어떤 냇대를 갖고 어떤 회치를 하고 어떤 높임을 받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시고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십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함이 같은가를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말과 입술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말하자면 계속해서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동일하게 사랑하라예요. 그건 하나님밖에 못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느냐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다는 증거는 사랑함으로 나타나요. 형제들이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됨은 서로 사랑할 때 너희들이 사랑함으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자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그 안에 성령이 아니 계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더라고 얘기해. 그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사람이잖아요. 항상 사랑할 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려면 사랑할 만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면 어떤 인생이든지 그는 이미 사랑하시고 그리고 사랑하셨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으로 살면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니까. 아버지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른다. 왜? 그들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들은 육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볼때 인간적인 표준으로 보면 뭐예요? 아무개는 이렇고 저렇고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앞으로 사람들을 인간적인 표준으로 보지 않기로 아주 작정했다라고 그래요. 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새 피조물이라. 영으로 보면 모든 인생은 죄인이요. 또 모든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체고 형제면 뭐예요? 다새 피조물, 거듭난 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외모에 대한 정말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모든 판단의 말은 없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계속된다면 내가 아직 육체 안에 있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영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가 육체 안에 있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성령을 줬지 아니하고 오늘도 성령을 거스리고 있다예요. 왜?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니까. 아무리 사역을 하고 아무리 직분자고 아무리 사람들이 인정을 해도 오늘도 육체를 따라 판단하고 내 말을 하고 내 원함대로 하고 내가 가진 판단 기준을 옳다고 하고 그리고서는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는 성령을 좇아 사는 사람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금 물고 먹고자 아주 작정을 한 거예요. 긁어부스럼 내가지고 모든 사람 먼지 털고 모든 사람 고쳐서 어떡하겠다고요. 형제 눈에 티 아무리 뽑아줘서 어떡하겠다고요. 그 형제는 그 눈에 티가 있어도 구원받을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내가 구원받고 은혜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계속 네가 헤아리는 대로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네가 만약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결단코 결코 천부께서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죄 지은 거 상관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에게 죄 졌어요. 아무리 의롭다고 하고 사람 누구에게도 죄안 지은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졌어요. 사람한테 죄진게 커요. 하나님 앞에 죄진게 커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진 주제에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심판하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너의 어떤 죄도 네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이고 죄의 종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산 거, 예, 내가 다 탕감해 줄게 하는데 자기한테 조금 죄진 사람 붙들고서 그거 갚으라고 야단하면 내가 억울하다, 내가 손해봤다고 펄펄 뛰고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해요? 네가 홀이라도 남기지 않고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라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에 다시 매여버립니다. 다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다시 스스로의 의를 갖고 다시 정말 죄의 종이 돼서 사는 그런 거예요. 구원을 안 받은 게 아니라 구원의 은총 안에 능력 안에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빛 안에 쭉 거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라라고 얘기하는 건 그런 거예요. 거기에서 나가는 순간 우리는 어둠 속에 가고 탕자가 되고 길을 잃어버립니다. 왜? 그분만이 빛이고 그분만이 생명이고 그분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른다 할때이 사람들은 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가 저 사람 누군지 안다예요. 소문도 들었고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봤고 뭐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그게 안다예요. 근데 안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가 없고 메시아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네가 만약에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들은 몰라서 물은 게 아니야.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할때내 아버지는 요셉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네가 하나님이야? 그런데 네가 정말 메시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끼리 보면서 네가 그런데 하나님 딸이야? 그런데 하나님 아들이야? 그런데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육체를 보고 그 사람의 어떤 행위를 보고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때 정말 인격적이고 거룩해 보이면 하나님 자녀 같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 같지 않은 거예요. 개망란이도 하나님 자녀면 하나님 자녀고 아무리 회치를 해도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아닌 거지. 내가 만약에 우리 아이를 장애인이라도 맞다 또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애기여서 그냥 오줌똥 싸고 그냥 그렇다 할지라도 아니면은 노인이 돼서 병들었다 할지라도 뭐 자식이면 계속 자식이라고 할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는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습니다. 그거는 육체지요. 그런데 우리가 영으로 보지 않으면은 그 육체를 영으로 보는 거예요. 그 육체와 영을 자꾸 동일시 보는 거 아니요. 영은 보이지 않아요. 속사람은 안 보여요. 근데 영으로 보면 보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은 그 안에 하나님 계신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언제든지 사람들을 그 생각하고 사람들을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떻게 그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나 안 있나 오직 그거 한 가지 봅니다. 성령의 사람들이면 어떻게 해요? 그분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니 그날까지 온전하게 이루심을 우리가 확신하노라요. 이제 붙들고 막 자기가 염려 걱정하고 그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들의 안에 내주하시니까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 뭐예요? 기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연복계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하필이면 연복계 앞에서 한다 그랬습니다. 헌금 통 앞에서 얘기하시는데 헌금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 감사와 그 기쁨과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표시지요. 하나님은 그 과부의 두 푼을 보고 그가 그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을 때 뭐예요? 그것이 참 가장 크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이 헌금이에요. 하나님은 동량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생명이다. 내가 너의 빛이다. 내가 너의 정말 뭐예요? 하나님이다. 그거를 지금 헌금계 앞에서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 사람들은 사실 알아듣지 못합니다. 들었는데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말을 계속적으로 육으로 받아들이고 계속적으로 자기들 잣대에 놓고 있어요. 우리들은 어떤지. 주일 성수하고 예배드리고 찬양들고 별별 세미나 다 듣고 성경 공부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헌금하고 십일조하고 다 한다 그러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정말 영으로 받아들여서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그분 앞에 드리고 있는지.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을 산제사 드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주님 것이오니 말씀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거룩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구속, 우리의 거룩이 되셨습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서만이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길, 우리의 빛, 우리의 능력 되시고, 정말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보면서도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정말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우리의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신 그것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말씀을 들으나 깨닫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처럼, 하나님, 우리들은 우리들대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척하고, 알고 있다, 잘하고 있다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의 모습을 비춘받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도 그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빛 가운데 행하게 하시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생명이 되고, 살리시는 능력이 되고, 또 열매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것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들 자신들을 그 헌금통에 넣습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